오늘 예배 시간에 출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이 더 경과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순간은 이 말씀, 오늘 전한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러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실 것을 더욱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제가 조금씩은 말씀을 준비했던 것보다는 줄여서 조금 뛰어넘어서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주셨고 묵상할 때 우리는 그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그를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큰 기쁨도 얻습니다. 성경 기절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약속을 믿게 되며 또 주님 주신 말씀에 감사가 우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사와 목회자 및 설교자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분명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일을 지난 30년 이상 제가 매일매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최소한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보다 성경 공부에 주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일 메시지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말씀들은 아주 어렵고 우리의 이해에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자로서도 사실은 실마리가 찾기 힘든 아주 난해한 몇몇 기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할 수만 있다면 그에 대한 설교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 임무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전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주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그 난해한 기절들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적어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난해하기에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메시지 중 하나는 엔돌이라는 도시의 신접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는 사울이 왕이 통치하던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다른 메시지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했던 열왕기상 2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살펴보려는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절을 수차례 읽으면서도 오랫동안 감히 그것에 대해 다루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해하기가 저 스스로도 너무나 어려웠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제가 성도 여러분께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나 염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특정한 기절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께도 꼭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 모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 더 묵상을 해보시고 연구해보신 후 저에게도 그 의견을 나눠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은 혹시 오늘 메시지가 화를 나게 하실지 모르는데 화가 나실지 모르는데 부디 중간에 자리를 뜨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은 뒤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본문에 나오는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생각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철부지 어린 아이들 무리가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 짓궂게 놀렸습니다.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에 관해서 이야기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엘리사는 이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특별히 그의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을 두고 대머리라고 놀림당한 것에 분개했습니다. 이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들은 베델의 외곽에서 놀던 중에 엘리사가 지나가자 대머리야 위로 올라가라 고 장난하듯 외쳤는데 그만 이 어린아이들의 미성숙함을 굽어 살피지 못한 나이든 선지자 엘리사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고 맙니다. 그러자 숲에서 암컷 곰 두 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을 찢어버렸습니다. 본문에 그곳에 있던 모든 아이들의 수가 몇이었는지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곳에 있던 42명이 모두 죽게 된 것인지 혹은 주름에 이른 그 42명을 제외하고도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에 대해 아주 맹렬한 비판을 가해왔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인 우리들조차도 이 기절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단 말씀입니까? 이에 대해 데이비 심슨이 이러한 우리 감정을 더 세련되고 예리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내신 선지자의 안위와 존엄에 대해 지극히 관심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종교 및 윤리의 발전 초기적 단계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이 데이비 심슨은 이것이 종교가 아주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한낱 꼬맹이들이 그들 눈에 보이는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늙은 선지자를 향해 유치한 장난을 쳤다고 해서 곰들을 보내 그 어린아이들을 해치게 하고 집어삼키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인데 그게 곰에 찢겨 죽어야 마땅한 중범죄라니요. 그래서 이처럼 성경을 믿는 우리조차도 이에 대해 정말로 많은 의문이 들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혹한 비판들에서 그 영어를 지켜내기가 실로 쉽지 않습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전에 이를 둘러싼 여러 다양한 견해와 해석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들 혹은 고위비평가들은 이에 대해 역사적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사건이 성경에서 제외되어도 무관하다고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구약 설교와 관련해서 조지 A. 스미스 교수는 비평학부는 엘리사가 실존의 인물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에 대해서 그다지 실제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이시드로 박스터는 그에 대해 구약 성경에서 다른 어떤 사건도 본문에 나온 이 사건보다 더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을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 대항합니다. 또 최근 대학 졸업한 한 청년이 그의 친구에게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다고 고백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설구지 아이들의 장난 때문에 공을 보내 그 아이들을 해치게 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가 일반인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1900년대에 중반에 유명한 자유주의자인 해리 에머슨 포스딕도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는 내가 믿지 않는 몇 가지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있다. 20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이 충성되고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이런 이야기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위험스러울 정도로 어리석어 보인다 라고 그가 얘기했습니다. 본문의 조룡 사건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특별히 이 기술을 포함해 성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임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C.F. 케일은 베델은 잘못된 명성으로 만년에 있었고 이는 아이들의 조롱에도 숨김없이 드러났으며 이 소년들은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잘 알았기에 엘리사는 그들에게서 자신이 받은 모욕감을 넘어서 상처입은 주님의 영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년들을 저주한 것이 된다. 그리고 주님은 자녀를 통해 그 부모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온 도시로 하여금 그의 거룩한 왕권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시고자 그 저주를 성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 롤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일깨워주었던 무시무시한 훈계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제 입장은 무엇인지 여러분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 입장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이 영감으로 쓰여진 것과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능한 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된 사건은 역사적 진실이며 적혀진 그대로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아이들에게 벌이 내려졌다면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가 그의 후계자가 된 과정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권능으로 엘리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고 엘리사는 이적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에 못지않게 엘리사가 또 이후에 그 이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는 요단강을 나누었고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이 비극적 사건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부터는 악한 왕들의 통치하에서 악한 영적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둘째는 이 사건에서 역사적인 맥락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먼저 우리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위대한 기적을 행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열왕기상 22장에서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합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또한 그 아버지와 다름없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에는 그가 병에 걸려 죽게 된 것과 주님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그의 거만한 태도로 말미암아 그의 군대에 주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일들을 경험한 후에도 이스라엘이 영적 건강과 올바름을 회복하지 못한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크신 능력으로 위대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바알을 따르던 자들에게 임한 엄청난 심판들을 목격한 뒤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4절을 찾아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공고한 영적 상태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게 어찌할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처럼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악하여서 아무도 남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다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무릎 꿇기를 거부한 7천명의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숨어 있었다고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엘리야는 이제 그의 임무를 끝내었고 이제 청년 엘리사가 그 자리를 이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이는 실로 책임이 막중한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엘리사가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나라가 악한 일로만 걷고 있는 상황에 남겨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가 어떻게 엘리야의 일을 이어가야 할지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요르단 강둑에서부터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했던 여정을 홀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여리고에 멈췄을 때 그는 도시 쓴물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했고 이후로 엘리사는 여리고 성에서부터 20마일에 이르는 베델로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리고는 지중해보다 해발 약 1300m 아래에 위치한 곳이었고 베델은 지중해보다 약 2000m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델은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의 여행을 하는 동안 그는 정말로 쉽지 않은 도구로 된 여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왜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왜 계속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는지 궁금해 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베델의 타락을 사실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베델의 타락은 사악한 왕 여로보암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엘리샤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의 임무를 행해야 했습니다. 베델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 베델은 정말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사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분열 여로보암이 또 그에 대항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두 지파 열두 지파 간의 분열이 야기되고 맙니다. 이 이후 이스라엘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두 국가 간의 분단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자신에게 속한 반역 세력인 이스라엘 북왕국 백성들이 더 이상은 유다 지방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유다로 내려가면서 자신에게 더 이상은 순종하지 않을 것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대신해서 두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고 그중 하나는 영토의 최북단 지역인 단에 두고 나머지 하나는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영토 중 최남단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북쪽으로부터는 12마일 가량 떨어진 베델에 두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북왕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왕국에 속하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이 송아지 우상은 절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알 숭배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이후 베델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모든 성격과 특성이 녹아있는 핵심지와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그 희생자들이 어린아이들이라는 문제입니다.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두 마리 암컴에 의해서 찢겨져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그 희생자들이 어린아이였는지 너무나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담 클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인상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어린아이들이었고 따라서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멸한 것은 잔혹한 일이었다. 라고 그가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23절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작은 아이들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에 해당하는 원문의 히브리어가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린 소년들, 어린 사내들 혹은 작은 아이들로 영어 성경에서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본문에 쓰인 아이들의 원어인 히브리어 나알, 복수형으로는 나알임이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는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그 칼을 아들에게 던지려 했을 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을 향해 나알이라는 동일한 히브리어가 쓰였고 그때 그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었다고 많은 증거가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그때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 단어는 요셉과 관련해서도 또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처럼 이때도 나알이라는 단어가 요셉을 칭할 때 쓰였는데 그는 양무리를 돌볼 수 있을 만큼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수색 이후 아합왕과 수리아왕 베나샷이 전쟁 직전에 있었을 때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 즉 히브리어로 나알임이 무리가 전쟁의 선봉에 서서 수리아를 내쫓았습니다. 이에서도 이 방백의 소년들이 나알임이라고 적혀진 소년들이 전쟁에 나가 싸울 만큼 성숙한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위에 예에서 발견들을 요약하면 본문의 작은 아이들이라는 번역은 유감스러운 단어 채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마치 우리가 어린 꼬맹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젊거나 어렸다고 감안할지라도 그들은 유아나 어린이들은 아니었고 20대 혹은 심지어 30대가 아니라면 적어도 10대 이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모하고 버릇없는 청소년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엘리사를 비웃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나알이 20대 후반까지의 사람을 가리키는 데에도 자연스럽게 사용된 것을 알고 난 후라면 이 본문에 번역된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는 작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에 의해 더욱 지지를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종종 나이가 더 어린 아들, 즉 작은 아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창세기 27장 42절 원문에서 사용되었고 이는 작은 아들 야곱이라고 번역되어 나의 순으로 봤을 때 어린 것을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야곱이 그의 형 에서로부터 도망쳤을 때로 그의 나이는 무려 77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두고 성경은 그에 대해 작은이라는 이 본문에 쓰인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13절에서 이 단어는 갈렙의 아우 혹은 갈렙의 조카라고 번역되고 있는 온니엘을 지칭할 때에도 사용되었는데 온니엘은 분명히 어린아이 이상의 나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배를 혼자 힘으로 단순히 무찌른 만큼 장성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히브리어로 작은과 아이들 둘 모두가 또다시 함께 쓰인 기절이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에 대해 저는 다시 한번 이후에 강조하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 베데 사건을 배교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영적 시대상 아래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당시 베델의 젊은이들은 그릇된 종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세뇌되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엘리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절을 성급하게 읽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엘리사가 꽤 나이가 든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엘리사는 절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의 확실하게 그는 25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에도 그는 거의 60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위한 안수를 받게 되는 이야기를 싣고 있는데, 당시 엘리사는 아버지의 농장에서 일하던 중에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급속히 그의 사역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던 연로한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그 베델 사건은 엘리사가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후 몇 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추론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성품을 살펴보면 그는 매우 자비롭고 공손하며 주님과 자신의 백성들의 안위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사역 초기에 어느 귀한 수넴 여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엘리사에 관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귀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관해 결론 지었던 그에 대한 성품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던 자였고, 또 열왕기하 6장이 그의 온유하고 훌륭한 인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엘리사가 충동적이고 가혹하게 사람들을 저주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어딘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엘리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젊은이들을 저주했다는 사실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하나님을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계심을 의미하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가볍게 부르는 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그 누구도 주님의 이름을 가볍게 입에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그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대머리라는 표현이 사실 모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레드 H. 와이스는 탈모로 머리가 벗겨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고, 주로 나병에 의심되는 자들이 그러한 증상을 보였다. 따라서 그 젊은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외친 것은 그 선지자가 젊고 실제 대머리도 아니었다고 할 때 아주 극한의 혐오를 담은 저주를 퍼부은 것이라 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제이시드로 박스터도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여하튼 그 지역과 동양에서는 심지어 현재까지도 대머리라는 용어는 대대로 최악의 모욕적인 단어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치욕적인 뜻을 내포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머리라는 표현이 엘리사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든지 간에 왜 그가 그들을 그토록 참혹하게 저주하고 또 그에 따른 심판이 임해야만 했었는지도 수긍하기까지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말 중에 대머리뿐 아니라 올라가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였는데 그 반대 길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베델은 오르막길이었습니다. 베델은 여리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그러한 베델로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엘리사 스스로 사역을 위해 베델로 갈 수 있었을지라도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던 젊은이들은 감히 신성한 선지자를 우상 숭배지인 베델가 엮으며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또 그들은 엘리야의 승천 또한 조롱거리로 삼은 것일 수 있습니다. 원문 성경 2장 11절에서 엘리야의 승천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올라가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본문 23장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두고 엘리사를 향해 비웃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에게 내 선생이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너도 한번 올라가 보시지 라고 조롱했을 수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너도 너 선생처럼 할 수 있다면 한번 올라가 보지 그러냐고 놀렸던 것입니다. 이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일으키신 그 기적을 들어서 비웃었던 것이라 비웃었던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들이 그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오랫동안 자신들을 고달프게 해오던 엘리야가 없어진 것에 대한 일종의 해방감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젊은 청년들은 엘리사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를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엘리야를 천국으로 올리신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는 죄를 지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의도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3절을 함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와 엘리사를 조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사실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기 위해 그의 면전에 대고 그를 비웃고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그들이 성읍에서 도시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젊은이들을 만나러 갔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엘리사를 향해 치밀하게 의도된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청년들이 그들의 부모들 혹은 당시 선지자 학교의 어느 배교한 교사들의 교육 내용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 북왕국에 성행하던 이방 종교와 관련 지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죄는 베델의 바알 숭배의 죄였습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알을 비롯한 우상 숭배의 총사령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연장자들로부터 지도나 조언은 등에 없고서 엘리사가 지나는 때에 맞추어 나타나 이제 막 자신의 새 임무를 시작하게 된 그를 형편없이 우스운꼴로 몰아넣고자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죄를 또한 하나님의 종을 비웃고 조롱한 죄에 더해졌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의 선지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위해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반드시 갑절의 존중을 받아야 하고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지 않고서는 그를 고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릇된 젊은이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엘리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결코 주님의 이름을 가볍게 혹은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저주는 분명히 엘리사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 자신이 보인 죄에 대한 반응이었고 말씀하신 바는 성취되었습니다. 레위기 26장 21절에서 22절은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호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와 그의 죄의 결과에 대해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 베델 사람들은 이미 성경이 알려준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상태에 처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젊은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그의 신성한 정의가 집행된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들에게 경고하셨었고 그의 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 그분의 공의를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여러분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를 행하셨는지 여전히 의문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사건 이후 겨우 몇 세대만 지나면 하나님을 대적해 범죄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북왕국 전체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역사를 기억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북왕국이 완벽하게 멸절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이후, 이 베델 사건 이후 오로지 몇 세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북왕국 백성들에게 임할 다가올 더 큰 심판에 대한 작은 예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배교는 이스라엘 북왕국 백성들의 심장부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 처벌받았던 젊은이들은 그 악한 세대의 표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엘리사는 선지자 직분으로 마땅히 수행했어야 할 임무로 베델의 그 젊은 배교자들에게 저주를 내렸던 것입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북왕국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끌려간 후 그들이 당했던 그 엄청난 핍박과 그 어려움과 그 잔인함은 이 본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이 최초로 발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왕국은 하나님께 대적했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죄는 그 결과가 따르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죄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에 대해 눈감으려 하신다면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를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애쓰기를 강권합니다. 죄는 그 결과를 불러옵니다. 주님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